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선정한 수필, 그 수필의 제목이 바로 단 사흘만 볼 수 있다면, Three Days to See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이 수필을 누가 썼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렌 켈러입니다. 평생 시각과 청각의 중복 장애를 앓고 살아갔던 그녀는 사실 훌륭한 문필가이죠. 그녀는 이 수필에서 말하기를, 누구든 젊었을 때 며칠간만이라도 시력이나 청력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며 그녀의 글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녀 말대로 평생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작스레 시각과 청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힘들고 또 불편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비슷한 영적 장님과 농인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눈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는 거지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에 의해 무너지지요. 야, 우리는 이대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인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암흑기, 그 긴 400년의 긴 침묵 끝에서 어느 날 베들레헴 시골 마을 마구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자라나 눈먼 자들을 눈을 고쳐주며 귀머거리들을 고쳐주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 아기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이 지구상에 계실 때 열두 제자를 남기셨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인 유대인 마태가 남긴 글입니다. 그 400년이란 긴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도 감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태복음 1장을 읽고도 무슨 족보가 이렇게 길지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한 이 헬렌 켈러의 책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보면 헬렌 켈러가 방금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온 자기 친구에게 너 무엇을 보았니? 하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뭐 별로 특별한 것 본 거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가 이 말을 듣자 너무나도 탄성이 나오는 거죠. 아니 어떻게 특별한 걸 못 보지?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이렇게 보지 못하는 나도 단지 손으로 숲을 만지며 수백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나뭇잎의 섬세한 그 대칭과 이슬에 젖혀있는 그 촉촉한 소나무의 잎의 그 따끔거림과 자작나무의 그 부드러운 텍스처와 우연히 손에 닿는 그 꽃봉우리의 감촉, 그것을 그녀가 되새기며 놀라워하지요. 어쩌면 우리 역시 아름다운 숲을 지나오며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헬렌 켈러의 친구처럼 이 놀라운 말씀의 이 숲의 계시의 숲을 지나오면서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뭐 별로 특별한 것도 없더라고. 그러나 사실 이 400년 만에 침묵을 깨고 나타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기다려온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었을까요?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있고 이처럼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이 구약에 넘쳐나는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인물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2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이 모든 구약의 언약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만 읽어도 무릎을 치며 놀랄 가슴으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감동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동네에서 무심코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어떤 낯익은 흑인이 멋진 이 건치미소를 날리면서 인사합니다. 아, 어디서 봤지? 어디서 봤지? 주변 사람들도 막 웅성웅성 거려요.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번뜩 야, 아까 그 사람이 미합중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였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 그 놀람, 그와 비슷한 충격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지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AD 70년경에 기록되었으니까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사실 실제로 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마태복음 1절만 읽어도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우리 동네에서 봤던 그분, 우리 동네를 지나갔던 그분, 소경을 보게 하고 문둥이를 낫게 하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였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할 수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사실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족보는요, 모든 그 세대들을 다 담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생략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8절 말씀 보면 요람의 아들은 우시아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요람 중간에 또 아들이 있고 또 그의 손자가 있고 그의 증손자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증손자의 아들이 요시아예요. 즉 이 중에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인물들이 많다는 거죠. 즉 이 족보는 14대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배치된 인물들이 일문들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숫자 14가 뭐 그리 중요하기에 성경 기자는 계속해서 14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유명 인물들은 자기만의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NBA 시카고 불스에서 23번 하면 누구 번호죠? 마이클 조던이죠. 우리나라 야구도 해태 18번 하면 선동열 선수, 하나 35번 하면 장종원 선수 하면서 이렇게 숫자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숫자 14 하면 바로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모든 히브리어 이름은 숫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그들의 숫자로 바꾸어 부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수를 666이라 한 것도 사실 사람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어서 부른 것이죠.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이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이 이름을 숫자하면 나오는 숫자가 바로 14라는 거예요. 지금 17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사실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지요. 바로 그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을 택하여 왕권을 주실 그 인물, 바로 예수님이 그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이 그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왔던 이 족보에는 사실 놀라울 만큼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따라와 보시겠어요?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자기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여인입니다. 5절에 룻이 나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지요. 이방인입니다.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과 성적인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10절에 나오는 므낫세는 누구입니까? 남유다 왕 중에 재질이 가장 안 좋은 왕이며 우상 숭배로 유다를 멸망시키게 한 장본인입니다. 11절에 등장하는 여고냐는 므낫세 못지않을 만큼 사악한 배교의 길을 간 왕입니다. 여러분, 분명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의 족보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니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메시아의 족보에 있는가? 어떻게 구세주의 족보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은혜를 더 넘치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야,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야, 정말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는데 하고 놀랄 사람들이 의외로 천국에 많다는 거예요. 아니 자네도 천국에 왔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겁니다. 사돈난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덮고 허다한 죄를 이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크고 넓으신 품으로 이 세상의 수많은 죄인들을 품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자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기 원하시며 또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온 땅 가득 이뤄질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